좋은 아침입니다. 두 권의 책에 대해 정말 빨리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1시 30분에 종료하겠습니다. CEO인 데비드 와울러는 그때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책들, 우리는 조직 신학을 결성했습니다. 모든 범위를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주문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무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얻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두 권 모두. 또한 청교도에 관한 과정을 위해 자녀에게 필요한 청교도 다큐멘터리는 신의 축복으로 그들의 거룩함 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세트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2월 주문할 것이고 폴 와셔즈 책은 여러분 중 일부가 이것이 복음서의 권능과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부르심과 참된 회심과 복음의 확신과 경고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책입니다. 매우 감동적이고 강력하며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3권 세트가 있습니다. 3권에 대해 3권에 $25에 제공할 예정이므로 매우 특별한 가격이 될 것입니다. 유럽복포 07드론 3대 7개의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한 가족 숭배라는 9권 세트 중 한 권이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10세 이상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작성된 가족 숭배 성경 안내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4세에서 9세 어린이를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읽을 수 있는 페이지와 Q&A가 있고 다음 주에 첫 번째 책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컨퍼런스가 해왔던 것처럼 성경을 통한 일종의 성경신학입니다. 그리고 새로 안수받은 OPC 목사인 닉 톰슨과 제가 쓴 것입니다. 그리고 첫 권은 창세기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대한 매일 90번의 예배. 그러니 그것을 찾아 가입하고 도서실에 있는 시트에 있는 이메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새 책이 나오는 이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폴 와셔는 내 아내의 책을 추천하기 위해 여기에 올 예정이었고, 그는 내 아내의 책인 Teach Them to Walk를 추천할 예정이었습니다. 자녀가 꾸준하고 충실하게 일하고 일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볼 수 있도록 이 새로운 책을 출판하고 자녀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자녀에게 긍정적인 직업 윤리를 구축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 잠언 2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홍계에 내 마음을 두며 지식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다. 아이를 훈계하기를 아끼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치라 그리하면 그가 자기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기뻐할 것이다. 참으로 내 입술이 옳은 것을 말할 때에 내 통치가 기뻐하리라. 내 마음의 끝이 죄인이 되지 말고 종일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끝이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듣고 지혜롭게 되어 내 마음을 길로 인도하라. 술을 좋아하는 자와 방탕한 고기를 먹는 자 가운데 잊지 말라 술 취하는 자와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졸음에 누더기를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내 어머니가 늙어도 경히 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또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뻐할 것이다. 너를 낳은 여자는 기뻐할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관찰하게 하라. 기도하자. 하늘의 크신 하나님, 가정 훈련과 함께 지혜 문학에 대한 이 말씀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축복하고 우리 가족을 축복하고 이 순간에 우리 마음을 축복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혜 문학, 특히 잠언, 솔로몬의 노래, 전도서, 그것이 가족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우선 지혜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혜, 지혜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능력의 기본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현명한 군인이나 유능한 장인, 그리고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영역에 적용될 때 성경적 윤리를 수행하는 기술이나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욥기는 고난의 기술을 잘 가르칩니다. 전도서는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즐기고 사용하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솔로몬의 노래는 특히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이상적인 결혼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복음 설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신성함과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유지하고 즐기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이제 지혜 문학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하나는 문학을 가르치는 교훈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찰적인 것으로 성경 진리에 대해 숙고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교훈적이지 않나요? 그것은 실제적인 도덕, 실제적인 윤리, 이 모든 간결하고 올바른 격언이 삶의 거의 모든 맥락에서 적절한 행동을 다루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잠언은 거룩한 삶이 매일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다른 지혜 문학책은 다른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도서와 욥기는 특히 믿음과 경험 사이의 긴장, 즉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큰 이유를 다룹니다. 이제 지혜 문학은 매우 개인적이지만 놀랍게도 가정적이고 일상생활에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관심사에 이르기까지 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행동 수준까지 생명을 위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생명을 위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젯밤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 문학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지혜 문학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올드 프린스턴의 존 데이비스는 지혜를 이런 식으로 정의했습니다. 지혜는 신과 인간 모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물의 본질과 현실, 본질과 현실을 알기 위해 경험과 성찰을 통해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지혜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자주 하던 것처럼 매일 아침 잠언의 몇 구절을 자녀에게 읽고 그 책을 읽고 또 읽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이들이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기억하도록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지혜롭고 성경적인 윤리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표입니다. 골즈즈워디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자로서 절대적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사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는 실제로 모든 지혜 문학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이 생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통해 지혜롭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은 가족 생활과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진리, 삶의 의미, 결혼, 출산, 관계,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가족의 심령. 그것이 오늘 아침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근본적인 확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일상을 위한 근본적인 확신, 그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친밀감에 대한 결혼 확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 부부의 확신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중심의 겸손에 대한 현실적인 확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겸손은 전도서입니다. 먼저 잠언입니다. 성경의 잠언은 일반적인 진리에 대한 통찰을 표현합니다. 한 장 2절부터 7절까지 단순한 자를 인도하고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 경외함을 기르기 위한 일상의 삶의 경험에서 추출한 지혜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길은 잠언을 잘못 읽은 것은 잠언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참이며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갈 길을 아이에게 훈련시키십시오. 그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멋대로인 자녀가 그 일을 떠나 그 상태에서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불경건한 부모였습니까? 글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것들은 올바른 상황에서 참인 일반적인 규칙, 일반적인 격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인도하는 격언이고 당신을 격려하는 격언입니다. 그것이 잠언서의 장르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예를 들자면 어머니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자식들이 그녀 주위에 모여들면 그녀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요리사들이 국물을 망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글쎄, 그건 일종의 속담이지. 그렇지? 그러나 식사가 끝난 후 싱크대 전체가 더러운 접시로 가득 찬 것을 보면 그녀는 아이들에게 많은 손이 가벼운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모두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일종의 속담이죠. 보다시피 잠언은 지혜의 습득을 알려주고 지혜는 잠언의 적용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잠언은 가족을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지침서입니다. 강하고 응집력 있는 가족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가족이 가족으로부터 부담을 주는 보호와 공급의 장소임을 암시합니다. 27, 8.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다른 잠언에서는 가정의 불화를 심고 자기 집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가혹하게 정죄했습니다. 6장 11장. 각 가족 구성원을 위한 피난처, 번영의 장소로서 가족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속담의 격언, 이것이 우리가 힘써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강력하고 잠언 지향적이며 응집력 있는 가족. 이제 어떤 부모들은 그들이 교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이 필연적으로 강하고 화합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들은 성경적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가족의 신념을 교회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웃소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러면 교회가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교회에 관해서는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러한 가족의 신념을 세우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매일 거기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격언을 가르치고 반복하고 가족 안에서 이러한 격언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1절에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여인과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에 대한 두 가지 대조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의 일부로 가족을 세우는 중도의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잠언을 통해 가족의 신념을 세우는 것은 풀타임 사업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족의 신념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 잠언 14장 한 장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가족의 응집력과 영적인 힘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잠언을 어기더라도 비웃지 마십시오. 그들의 연약함과 결점과 약함을 비웃지 마십시오. 이러한 속담과 가족 신념으로 가족을 세우십시오. 이제 가족을 세우지 마십시오. 단순히 부정주의로 세우지 마십시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자녀와의 대화의 절반 이상을 교정하도록 하여 자녀를 키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또한 긍정적으로 그것을 구축해야 하고 그들이 오를 때 그들을 긍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애정으로 쌓아야 합니다. 애정. 잠언 전체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애정이 넘치죠? 아버지는 항상 자신을 데리고 오라, 오라, 내 아들아, 오라. 내 아들아 여기 앉아라. 내가 가르치고 가르치고 이해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해함으로 지혜를 주겠다. 지혜, 사는 법, 내 아들아. 그가 어린 아들을 무릎에 올려놓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복음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 평범한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자녀들에게 신념을 쌓고, 쌓고, 쌓습니다. 이제 저는 잠언 23장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 전체에 걸쳐 신념을 구축하는 특히 좋은 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할 시간이 없지만 5가지 또는 6가지 원칙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긍휼이 있는 징계, 자비가 있는 징계를 듣습니다. 큰 아이들이 아닌 어린아이들도 때로 매를 맞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13절과 14절에서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죄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 밑바닥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두 교육이 겸손과 회개의 결과를 거두지 못할 때 때때로 매질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아이가 악을 선택하고 선을 거부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억제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아이의 확신을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때리는 동기는 분노가 아닙니다. 신금지. 동기는 사랑입니다. 동기는 방식이 사법적이지 않고 부성적이라는 것입니다. 목표는 바로잡는 것이지 대담하고 노골적인 처벌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징계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이 가진 모든 자녀를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너희 징계를 다스리지 못하거든 사랑 안에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징계하는 채찍을 쓰지 말라. 그리고 때때로 당신은 당신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도덕적 위반에 대해 당신에게 주어야 할 처벌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 딸, 무엇이 적절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간의 분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약간의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결코 분노로 자녀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기억하고 자비와 사랑과 교훈과 동정심으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십니다. 자녀를 훈련시킬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간적 나약함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녀의 원래 버전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네, 당신의 아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아이는 버릇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구두로 시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3절과 14절에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타격을 받도록 설계된 인체 해부학의 한 부분에 대한 도덕적 위반에 상응하는 정도로 그 어린 아이의 후방 끝이라고 하지만 신체의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이 뺨을 맞거나 어떤 식으로든 상하게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 1원칙입니다. 사랑스럽고 정당하게 사용되는 육체적 훈육은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리 두 번, 자녀의 현명한 선택을 공개적으로 기뻐하십시오. 15절과 16절. 내가 내 아들이면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기쁠 것이요 참으로 내 마음도 기쁠 것이요. 내 속에 있는 내 감정의 자리인 내 고삐는 당신의 입술이 옳은 것을 말할 때 기뻐할 것입니다. 일부 어린이, 일부 부모는 자녀를 칭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자긍심을 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예수께서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와 내 주인의 기쁨이니라 자녀에게 잘했을 때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고 말해야 한다. 아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칭찬해 주어야 긍정적인 긍정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미소, 엄마의 따뜻함, 칭찬의 말, 잘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22, 23절. 자녀에게 진리를 심어 주십시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어도 경히 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또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니라 솔로몬은 여기 시장에서 이미지를 빌리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들에게 귀한 상품을 자녀들에게 장사하라고 촉구합니다.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교훈의 말씀, 이해의 말씀.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점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항상 약간의 지혜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왔고 나는 이것을 수천 번 들었을 것입니다. 아들아, 당신의 마음의 철펜으로 이것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뭔가 진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통 질문의 형태로 말했는데 그것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물론 저는 아버지의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항상 갈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열린 은혜의 보좌. 그리고 열린 은혜의 보좌는 세상의 모든 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정말 큰 선물입니다. 신은 당신이 우는 소리를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오 주님, 당신이 내 기도와 너무 많은 반복을 지겹게 하셨나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가난과 기도를 고백하고 있을 때 지하실에서 아들이 걸어왔습니다.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나는 그가 지난 2000일 아침 연속으로 그 말을 했고 나는 결코 질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알다시피 하나님께 나아와 은혜의 보좌를 열어라. 보시다시피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자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항상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어우, 정말 교훈입니다. 글쎄요, 아버지는 아들아, 무엇이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위로인가, 하나님의 가르침인가? 모르겠어요, 아빠. 자, 당신의 마음의 철펜으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훈계가 더 큰 것은 훈계는 평생이요, 위로는 잠깐입니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지만 보시다시피 진실. 아들아, 기억하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 당신이 언젠가 목사가 된다면 그리스도에 대해 충분히 설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설교에서 그를 전파하십시오. 그가 모든 설교의 다이아몬드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동맥류 수술을 받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고 죽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고 각 아이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아, 아름다웠어. 그가 나에게 와서 그의 눈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나는 종종 설교하는 행위를 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 말을 듣는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자녀에게 진실을 심어주십시오. 사십시오. 그들이 진리를 사게 하고 그것을 팔지 않게 하십시오. 네 번째 원칙. 당신은 자녀,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바라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17대 18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의 죄인을 시기하지 말고 종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과 수수께끼와 실망과 혼란의 끝입니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도록 지도하십시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줄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에 구원받는 믿음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움, 하나님을 바라는 아름다움을 키워서 그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말에서 이러한 것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희망과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봉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자녀에게 그러한 인상을 심어주고 싶을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들의 진정한 회심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의 가치를 볼 수 있도록 감동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 다섯 번째 원칙인 파괴적인 생활 방식에 대해 경고하기를 원합니다. 파괴적인 생활 방식에 대해 경고하십시오. 방종하는 생활 방식 21절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모든 종류의 전체론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전자통신 및 엔터테인먼트에 탐닉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원격 중독자 또는 전자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계와 지침과 원칙은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그냥 놀리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 자신을 징계하지 않는 것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중독되지 않도록 이야기할 것입니다. 신에게 중독되는 것, 청교도들이 말하곤 했던 것처럼 신에게 집착하는 것은 중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중독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27, 28절에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생활 방식, 즉 성중독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약물 남용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9-35절 그것이 어떻게 정신을 변화시키고, 우정을 파괴하고, 다툼을 조장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몸을 손상시키고, 우리의 생각조차 통제하지 못하게 하고,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29세부터 35세까지 우리는 기꺼이 노예가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심어주고 일종의 영광스러운 완전함 속에서 그리스도인 성품의 온전한 범위를 세워줄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그들을 인도합니다. 이제 이러한 확신을 쌓으면서 내 단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규제입니다. 그때는 자녀가 어릴 때, 아마도 12세 미만일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자녀는 흑백 세계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10 이하의 모든 회색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뉘앙스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를 위한 것입니다. 규제. 당신은 그들의 안내자이고 그들의 선생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진리와 지혜의 길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참여입니다. 알다시피 내가 10살에서 15살 정도였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참여, 당신은 그들을 인도하고 있지만 그들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분석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조종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손이 운전대 위에 있지만 당신의 손이 그들의 손 위에 있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당신이 그들을 다시 조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여. 아빠, 이 영화 친구 집에 가서 봐도 될까요? 그럼 아들아, 무슨 영화야? 자, 이것과 이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영혼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들아? 제 아버지는 침실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죄? 그렇지 않다면 아들아, 자유로운 양심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수 없다면 하지 마라. 나는 더 이상 7살이 아니다. 저는 이제 13살입니다. 나는 침실에 직접 들어가야 한다. 나는 그 질문과 씨름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리고 3단계, 통합입니다. 이것은 귀하의 자녀가 16세 이상으로 나이가 들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기이며 나중에 이사를 나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전히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집에 있습니다. 물론 당신은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운전석에 더 많이 있고 당신은 뒷좌석에 더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조종하고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올바르게 갈 때 그들을 긍정하지만 그들에게 더 많은 리더십을 제공하고 더 많은 여유를 줍니다.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신뢰할 수 있을 때 보시다시피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자유를 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신뢰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여유를 되찾아야죠. 그렇죠? 그러나 통합.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강구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20세 이상이고 지금은 집을 떠나 있고 결혼했고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가족 단위입니다. 이제 알다시피 당신은 차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무릎을 꿇고 결혼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시댁에 시집이라는 새 아이가 생기니까 이중으로 기도하는데 친자식처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당신은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성령의 은혜로 그들 안에 세운 확신과 확신을 심는 당신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30, 60, 100개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잠언서는 그러한 확신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솔로몬의 노래는 당신의 결혼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물론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지상 결혼을 하늘 결혼의 희미한 그림자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가족의 신념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당신의 아내가 아주 잘 지내고 가족의 전체 분위기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사랑과 친밀감의 유대감을 가질 때입니다. 노래의 노래 솔로몬은 친밀한 결혼 생활의 경이로움, 기쁨, 아름다움, 영광에 대해 8장에 걸쳐 묵상합니다. 잠언은 부도덕에 대한 보루로서 결혼 생활의 사랑을 지적하지만 솔로몬의 노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결혼 생활의 흥분과 강렬함을 클로즈업합니다. 가족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놀라운 사랑과 팀워크의 결속을 부모에게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자녀는 축복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의 결혼 생활에서의 친밀감은 자녀 앞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서로 인사할 때, 헤어질 때 따뜻한 포옹과 다정한 입맞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볼 필요가 있고 그 포옹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볼 필요가 있고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미친 듯이 사랑한다는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할 때 때때로 우리의 포옹을 습격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피는 알포옹이었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고 그들은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알아? 그들은 보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서로 사랑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노래는 결혼을 향해 나아가고 결혼 후에 완성되고 결혼 내에서 성숙되는 사랑의 발전과 성숙을 묘사합니다. 실제로 한 장부터 세 장은 소위 구애에 관한 내용으로 청년에 대한 젊은 여성의 그리움, 불안과의 투쟁, 심지어 이별의 고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장에서 다섯 장까지는 결혼식, 행렬, 결혼, 완성입니다. 그리고 다섯 장에서 여덟 장까지는 성숙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혼 생활을 괴롭힐 수 있는 무관심의 문제를 봅니다. 애정의 소통의 필요성, 일곱 장. 그래서 이 여덟 장에 나오는 낭만적인 사랑의 묘사는 결혼을 오래 지속하는 신혼부부와 미혼의 젊은이들에게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결혼은 온 가족에게 큰 축복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가족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위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음부같이 잔인하니라 하였느니라. 그 숯불은 가장 맹렬한 불꽃을 가진 숯불입니다.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도 삼키지 못하느니라. 네, 젊은이들, 아이들이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목격하고 나이가 들어도 같은 것을 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젊은이들이 때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도 합당한 자리가 있듯이 사랑에도 합당한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시기, 성숙의 시기는 사랑의 경계, 결혼의 장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합당한 언약적 유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대, 그리스도 중심의 결혼 유대의 따뜻한 날로.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는 세상에 지나친 성애와 반언약, 헌신을 일축하는 사랑관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혼의 정사는 우리 사회에서 사랑으로 기념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솔로몬의 노래는 그것이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의 몸, 그리고 침해당한 사람에 대한 죄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양심의 피를 흘리게 하고 결혼 생활을 싸게 하며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혼전 친밀감은 종종 미래의 실망과 슬픔, 젊은 부부가 서로에게 저지른 상호 불명예에 대한 슬픔의 씨앗을 뿌립니다. 최종 결혼식의 기쁨.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라면 청춘의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십시오. 아내나 남편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배우자를 처음부터 당신의 애정을 사로잡은 독특한 개인으로 여기십시오. 어제보다 내일을 더 사랑하십시오.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배우자와 함께 기쁨을 나누십시오. 부모님께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딸들에게 결혼 관계의 폐쇄된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경적 성의 의도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자녀에게 사랑으로 가장한 세상 정욕과는 달리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중심의 결혼 사랑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성숙하고 깊어지고 달콤해지며 따라서 매우 독특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접시.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행복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결혼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적절한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히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전도서는 겸손을 가르칩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가족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 지상 생활, 즉 태양 아래서의 삶, 즉 하나님 없는 삶의 불확실성과 공허함에 대한 충격적인 비관론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불의로 인해, 12장, 7장, 삶의 적절한 시기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인해 의미가 없습니다. 3장. 그러나 전도서를 올바른 방식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태양 아래서만 삶을 살 때 가족에 대한 확신입니다. 즉, 역사 끝에 심판과 구원으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의로우신 하나님의 관점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의 삶, 실질적으로 무신론적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태양 아래의 삶은 공허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관계, 우리 가족의 모든 구성원, 우리가 가진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태양 위에 있는 것처럼 삶을 산다면, 태양의 관점 위에는 전도서의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사는 길이다. 해 아래 세상과 같이 공허하고 허영하며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지 말라. 목적 없이, 의도 없이 살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을 살아라. 전도서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워야 할 확신이 있다. 전도서는 아름답고 대담하고 대담하게 정직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예측 가능한 신의 아이디어의 철거망치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지혜 문학을 기계적으로 읽는 것에 대한 정경 교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가정에서 경건한 확신을 키우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옳은 일이 될 것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난의 길을 가도 큰 시련의 길을 가도 결국 해 아래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지 않고 눈과 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전도서에서 우리는 잠언을 놀랍게 보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는 또 다른 귀중한 측면을 봅니다. 즉, 우리 인간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제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과 기쁨의 계절을 즐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특히 실망의 시기에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와 매일의 도움에 겸손히 의존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결점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로 앞에서 겸손하게 행함으로써 성경적 확신을 계속해서 세우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함과 경건한 교훈의 기초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우리 가정의 기조를 정하는 솔로몬의 아가서에 나오는 부부의 예식에 이르기까지 동기부여는 기록적인 성공이나 순탄하고 쉬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실함과 겸손입니다. 성경적 지혜는 분명하고 도전적이며 위안이 되고 삶 전체를 포용하며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가족의 신념을 세우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한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잠언, 아가, 전도서가 세 가지 다른 관점에서 우리 앞에 제시한 확신, 가족의 확신에 대해 당신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는 탁월한 지혜이시며 대문자 W가 있는 지혜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진리를 사서 팔지 않을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